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 사도행전 28장 20절.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라기, 에스더,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미완의 개혁, 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 디아스포라의 생존, 그리고 묵시적 부활의 희망을 보았드렸습니다. 그 모든 텍스트가 씨앗처럼 품었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결국 누구 안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성전 파괴 이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소망을 읽게 될 것입니다. 같은 작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마지막과 맞닿는 복음의 시작을 읽는 것입니다. 큰 동그라미가 닫히는 순간입니다. 누가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서 12장의 비밀을 봉인한 세대와는 달리 누가복음의 세대는 그 비밀이 풀린 세대. 이미 많은 기록들이 있었지만 누가는 더 확실하게 전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계시는지 묻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작가 누가는 단순한 작가가 아닙니다. 성전 파괴 이후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했던 역사가요 신학자였던 것입니다. 성전 파괴 후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누가는 더 확실한 소망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의 길을 보게 됩니다. 미래주의의 독법은 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며 불안과 공포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기록하며 확실한 소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 안에서 확실한 소망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 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늙은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Nunc dimittis,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할아버지 시므온은 미래의 어떤 모호한 사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 성전 안에서 그 할아버지 시므온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참된 구원을 만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의 부활과 소망이 시므온의 품에서 현실이 됩니다. 곁에 있던 안나 선지자도 금식과 기도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고 모든 이에게 이 아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과 맞닿는 짝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시작입니다. 시므온이 본 이스라엘의 위로죠. 사도행전 28장의 끝은 또 다른 짝입니다. 바울이 붙드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누가의 두 작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위로와 소망이라는 말로 큰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메시아 예수께서 계십니다. 성전 안에서, 그러나 성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위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시므온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노래는 성전 그 자체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더 이상 제사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제한된 기간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말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 성전 파괴를 이미 지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서에서는 그러한 비밀을 감추어 놨기 때문에 봉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봉인된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가 바뀌었죠.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선포하시며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교회가 성전을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교회로 무대가 이동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참 성전, 참 위로가 되십니다. 이것이 누가가 그리고자 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배경이 되었던 다니엘서 12장으로 본문을 연결하자면 이스라엘의 소망의 씨앗, 다니엘서 12장은 신앙의 그 절정을 그 당시에 보여주었는데 한 네 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 혹은 부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은 이가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최초의 명시적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부활을 미래적 환상으로만 남기지 않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미 주어진 생명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씨앗이 예수 안에 이미 싹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가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다니엘서의 지혜자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소수 신실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어르신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제도적 권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이들이 참 지혜자요, 그 지혜자의 계보가 다니엘에서부터 누가복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 12장 7절, 11절, 12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공부했더랬습니다. 고난과 환란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미래주의의 해석은 그 기간을 계산하면서 종말의 공포를 키운다고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와서는 이미 일어난 성전 파괴 사건을 배경으로 고난은 지나갔다, 구원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시므온의 이제라는 그 단어, 바로 이 시간에 구원이 성취된다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의 그 포인트는 비밀입니다. 봉인된 비밀입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고 했더랬죠. 그 종말의 비밀은 봉인되었으나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 봉인이 예수님 안에서 풀렸음을 선포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봉인된 비밀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메시아이십니다. 할아버지 시므온이 본 아기 예수님 안에서 그 봉인이 뜯어지고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자면 오늘 우리의 확실한 소망, 예, 우리도 종종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합니다. 미래의 불안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언제 성취될까? 언제 응답하실까? 불안하게 묻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봉인된 비밀은 예수 안에서 이미 풀렸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환난은 제한되어 있었고 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현재 임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소망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오늘 성령 안에서 분별할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불안한 미래를 쫓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을 붙들며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가복음의 시므온 할아버지가 말한 이스라엘의 위로와 한 짝을 이룹니다. 큰 동그라미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봉인했던 부활과 지혜와 종말의 그 시간과 봉인된 비밀은 메시아 예수 안에서 이미 열렸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므온과 함께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이제는 저를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위로, 그 소망은 메시아 예수입니다. 성전이 사라진 뒤에도,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에도 그분만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